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2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수 방류 방침에 대해 자국 주재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순에이동 부부장이 다루미 히데오 일본 대사를 초치해 일본의 방류 결정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순 부부장은 또 일본이 24일 방류를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중국 정부는 중국의 해양 환경과 식품 안전, 중국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루미 대사는 일본이 오염수 처리수 방류 결정에 대해 성실하고 신중하게 해명해왔고 결정의 과학적 정당성 역시 매우 투명하게 설명해온 점을 순 부부장에게 강조했다고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다루미 대사는 또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검역 강화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조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중국은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가 쿠릴열도 인근에서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22일 밝혔습니다. 해상자위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 해군과 캐나다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하는 노블 치누크 연합훈련이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훈련 지역은 쿠릴열도 동쪽에서 일본 간토지방 남쪽 해상으로 미 해군 7함대 소속 유도미사일 구축함 벤포드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탑재 구축함 휴가함, 캐나다 해군 호위함 오타와함 등이 참여한다고 해상자위대는 밝혔습니다. 해상자위대는 또 이번 훈련에 대함전과 함재기 이착륙 훈련 등이 포함되며 훈련의 목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쿠릴열도는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그동안 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이어온 곳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과 마찰을 빚어온 남중국해 자국 전초기지에 대한 보급작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 남중국해 태스크포스는 20일 성명에서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마스 함초 전초기지에 대한 보급품 전달이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급작전 중 중국 해안경비대와 해양민병대의 차단과 괴롭힘, 간섭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경은 지난 5일 남중국해 내 전초기지에 보급품을 지원하려던 필리핀 해경 함정에 물대포를 발사해 이를 중단시켰었습니다. 한편 중국 해경은 필리핀 측의 이번 보급작전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류더준 해경 대변인은 필리핀 보급 선박과 해경 선박 각 두 척이 허가 없이 해역에 진입했지만 대규모 건축 자재를 싣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음식물 등 필수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2일 개막한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일제히 브릭스의 영향력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날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아프리카는 거대한 기회와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제공한다면서 포럼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영상 연설에서 브릭스의 구매력이 주요 7개국 G7을 능가한다며 평등과 파트너십 지원, 상호 이익 존중 원칙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 브릭스의 미래지향적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세계 금융위기 막바지였던 지난 2009년 첫 정상회의 당시 브릭스가 세계 경제의 희망으로 부상했었다며 코로나 대유행 이후 브릭스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모두를 위한 발전과 번영 등을 언급하며 세계 경제에 대한 브릭스 국가들의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심현지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위성발사 통보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 지역에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연습을 비난한 데 대해서는 훈련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22일 북한 위성 발사의 불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24일부터 3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한 VOA의 서면 논평 요청에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위성 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고 상호 교환이 가능한 기술을 포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더 이상의 불법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오는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 당국이 이날 새벽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해상 위험 구역을 세 곳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 실패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핵전쟁 도발이 구체화됐다며 미한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를 비난한 데 대해 국무부는 연합훈련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한 연합 군사훈련은 오랫동안 지속된 순수하게 방어적인 성격이고 군사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지역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미한 군사훈련은 일상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며 우리는 훈련 날짜와 활동 등을 사전에 발표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증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논평에서 조선반도의 사상 초유의 열핵대전이 각일각 현실로 다가들고 있다며 미한일 정상이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 도발을 구체화, 계획화, 공식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한 연합훈련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사항들이 추가로 실행된다면 한반도에서의 열핵대전 발발 가능성은 보다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도발에 맞선 미한일 3국 정보 공유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미한일 3국이 정상회의에서 정보 공유 강화에 합의한 데 대해 이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역내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정보 공유 및 정책 공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n enhanced information sharing, our three countries will leverage existing secure lines of communications and we continue.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일 정상이 최근 합의한 정보 공유 강화와 관련해 3국은 기존의 안보 통신선을 활용해 각국의 통신 채널을 계속 구축하고 제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미한일 정상이 합의한 3국 연합훈련 정례화와 탄도미사일 방어 관련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의 연내 가동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합의는 일본 및 한국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국 정상이 연례, 다영역 훈련 등 다개념 3국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탄도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세 나라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상호 탐지 및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간 미사일 경보 데이터를 교환하는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올해 말까지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와 관련해선 한국, 일본과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받다면서 우리가 무엇을 추적하고 있는지 혹은 추적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우리는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맞서 동맹인 일본,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seen those reports. I'm not going to get into specifics in terms of intelligence on what we may or may not be.
그러면서 우리는 미 본토의 안보와 동맹국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위성 발사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와 관련 대응 조치를 묻는 질문에 가정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영내 동맹국들과 긴밀한 접촉과 소통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선제 핵 공격을 거론하고 미한일 삼국정상회의를 비난한 데 대해선 미국의 영내 활동과 관여는 모두 영내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Our focus is on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는 상호 방위를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따라서 모든 훈련과 정상회담은 이런 노력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나오는 도발적인 언사는 위험하다며 백악관 등 여러 부처를 통해 언급됐듯이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있고 우리는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지만 현재까지 북한은 그렇게 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국의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비난한 데 대해선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국제 영공과 영해 등 모든 곳에서 비행과 작전, 항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미한일 삼국정상이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한라인 신설의 구체적 시점과 운영에 대해선 삼국 합의의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나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We'll have more details to follow on those in the days ahead.
또한 3국 한라인 작동 상황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영내 다른 동맹국들과 다양한 소통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잠재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히 3국 관점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무단 몰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을 전쟁 포로로 분류하는 문제에 대해선 현재로서 킹 이병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I will tell you, there's been no change in status for Private King right now.
이어 전쟁 포로 분류 규정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적용됐지만 킹 이병의 사례는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며 국방부와 정부의 입장에선 킹 이병의 안전과 보안에 초점을 맞추고 그를 집으로 데려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 측과의 소통과 관련해 제공할 새로운 정보가 없다며 우리는 킹 이병의 상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미한 연합연습 3일차인 23일 미한연합사령부 전시지휘소를 찾아 을지 프리덤실드 UFS 연습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서 연습 상황을 보고받은 뒤 1978년 미한연합사 창설 이래 연합사 전시지휘소는 전시 미한 양국의 육해 공군 전력을 지휘하는 두뇌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합사 전시지휘소를 방문한 건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며 사이버전, 심리전 등 북한의 도발 양상이 갈수록 진흥화,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기에 양국 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양국 장병들의 실전적인 연습과 훈련, 확고한 정신무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삼국 공조의 축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그런 결과가 가능했다고 분석하며 향후 삼국이 비판적인 대중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는 역사적인 미한일 정상회담을 결산하는 6차례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미한일 3국의 대중국 정책 공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중국에 대한 대응 문제가 3국의 핵심 협력 주제로 다뤄졌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미한일 3국 간 안보 협력의 축이 중국으로 확대됐으며 더 나아가 중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2일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3국은 중국, 특히 남중국 해에서의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과 타이완을 침공하려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 공통의 안보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n reality, the three countries recognize that they have a...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중국이 3국 정상회의를 중국에 맞서기 위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체로 보는 것도 이 같은 미한일 3국의 대중 공조 강화가 눈에 띄게 담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은 중국의 역내 강압적 행동이 계속된다면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새 동맹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최근 남중국 해에서 보고 있는 중국의 불법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각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미한일 3국이 중국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명하고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주체로 인식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한 것에 대해 3국 공동의 입장이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은 더욱 공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중국의 부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안보 문제 못지않게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 신기술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우려와 더 강력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에 대한 열망,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역 건설이라는 목표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등장한 각 협력 노력의 기원은 3국이 상당 부분 겹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일 3국의 강력한 대중국 공조 의지가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길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기에 가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를 맡고 있는 제임스 프루지스톱 선임연구원은 22일 BOA와의 화상통화에서 과거 한국은 중국과 관련해 외교무대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그러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대중국 정책 진화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that there has been an evolution in Korea thinking with respect to China.
미 국무부 정책기획관과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전략기획국장을 지낸 프루지스톱 석좌는 지난 2017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도입 문제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있었던 당시 한국 외교당국자와 나눴던 대화를 회고하면서 당시 중국의 보복 대응은 한국 외교와 정치 분야에 큰 충격을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 같은 사건이 중국에 대한 한국의 생각을 진화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의 대중 공조 강화 움직임은 현재 진행형이 분명하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미국, 일본과 훨씬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한국의 이 같은 변화를 외교적 자신감에 따른 결과로 진단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 외교적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소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면서 이제 한국의 입장은 진화했으며 사안별로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데 더 많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KI 부소장도 이날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규칙에 기반한 질서,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 인도태평양의 안정 등 일관된 대외 메시지를 분명히 발신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해협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을 뿐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달라진 점은 중국을 직접 언급했다는 것이라며 한국이 점진적으로 미일의 대중국 정책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So this is maybe a step further in mentioning China by name in a document. So I think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한일 3국이 대중국 공조를 강화한다는 것이 곧 중국을 배제하거나 적대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세 나라 모두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경제 및 외교적 협력 유지를 계속 모색해 나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제임스 프루지스톱 석좌는 미한일 3국 모두가 중국과 소통하고 대화 창구를 열어두는 데 관심이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오히려 공은 미한일과의 협력에 적극적이지 않은 중국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3국 협력의 측면에서 그 같은 협력이 앞으로도 진전될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In terms of trilateral cooperation, I think it is going to go forward. And I think that's a reality. I think
그러면서 각국이 자국의 개별 이익과 인도태평양의 더 넓은 이익 그리고 훨씬 더 광범위한 국제 질서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일치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미한일 3국 모두 중국과 중요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이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strategy is to try to find areas of cooperation with China.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접근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고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미한일 3국 간 대중국 협력 강화 움직임이 북중러 공조 강화라는 또 다른 틀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토콜라 부소장은 중국은 최소한 자신들이 국제질서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 등 여러 여건이 녹록치 않은 현실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은 중국이 미한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는 것은 예전부터 해오던 수사적 표현으로 그리 놀랍지 않다면서 미한일 3국은 중국이 어떻게 대응해 나올 것인지보다 스스로의 가치와 원칙을 옹호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행동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미한일 3국의 강한 메시지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막도록 하는데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대사대리도 미한일 3국의 대중협력 강화가 곧바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 간 협력 심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협력에 따른 경제 보복이나 안보 위협 등 잠재적 비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미한일 정상회의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충분히 관여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With respect to the region, it's interesting that at the end of the Camp David Trilad.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충분히 관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의가 끝날 무렵 미국이 이 지역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요지에 다양한 논평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인도 총리의 국빈 방미를 초청하고 최근에는 캠프 데이빗에서 미한일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 등을 언급하며 지난 2년 반 동안 미국이 지역에서 한 일을 종합해보면 단순히 회의에 참석한 것을 넘어선 믿을 수 없는 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내 어느 대통령보다 더 많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더 많은 회의를 주최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실제로 우리는 동북아시아에서 필리핀, 호주에 이르는 관계와 동맹, 인도와의 파트너십, 아세안과의 협력 등의 결과를 창출했다면서 이 모든 것을 중국과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2년 반 동안 인도태평양에서 우리가 이룬 성과와 관여 실적은 미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의 대통령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put our record of achievement and engagement in the Indo-Pacific up against.
이어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우리는 더욱 높은 수준의 적극적인 관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북한에서 미국인에 대한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1일 서명한 북한 여행 제한 연장 공고는 23일 오전에 발간되는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연장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로 앞선 연장 조치는 이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장관의 권한에 의해 해당 여행이 특별히 승인되지 않는 한 북한을 드나들거나 통과하는 모든 미국 여권의 효력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고 공고문은 밝혔습니다. 또 이번 연장 조치의 효력은 9월 1일에 발생하며 국무장관이 연장 혹은 취소하지 않는 한 2024년 8월 31일에 만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고문은 이 같은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도 명시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미국과 전쟁 중인 나라, 군사적 적대 행위가 진행 중인 나라나 지역, 그리고 미국인 여행객들의 건강 혹은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나라나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7년 9월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처음 시행한 이래 1년씩 연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북한 방문을 원하는 미국인들은 국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부 영사국은 전문 기자나 언론인, 국제적십자위원회나 미국 적십자 요원, 긴급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 북한 방문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로 특별 승인 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무부는 단수 입국을 위한 특별 승인만 허용했으나 대북 인도 지원 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해 2021년부터는 복수 입국 인증 여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북한으로 넘어간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은 무단으로 월북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킹 이병은 한국에서의 폭행 등으로 지난달 17일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달아난 뒤 다음날 공동경비구역 JSA 견학 중 무단으로 월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킹 이병 사건 관련한 북한과의 소통 상황에 대해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에 전화를 걸어왔지만 메시지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을 뿐 실질적인 진전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 이후 처음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면서 북한이 국경 전면 개방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한적인 국경 개방으로 평가하면서도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고려항공 JS-1호기 여객기는 22일 오전 8시 30분쯤 평양 순안공항에서 이륙해 9시 17분쯤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북한 여객기의 해외 운항이 확인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북한 당국이 2020년 1월 국경을 봉쇄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북한의 봉쇄 당시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가 확산하자 중국을 포함해 해외를 오가는 모든 여객기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번에 베이징으로 간 여객기의 최대 탑승 인원은 150명으로 22일 오후 1시 36분께 북한 주민들을 태우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실제 탑승객 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에서 발이 묶였던 대사관 직원들과 유학생 등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중 간에는 지난해 화물열차, 올해 초 화물트럭의 운행이 재개되는 등 국경 재개방 신호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해산과 무산, 회령 등 북한의 중국과의 국경 세관들이 통관 서류를 접수하고 있고 화물트럭들이 매우 제한적으로 국경을 넘나들지만 인적 접촉은 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경은 국경 세관 옆에 항상 수출 물자를 이제 부려넣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방역 시설도 갖춰놓고 방역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예를 들면 하루에 원래 정상 움직임이 뭐 50대나 100대다 뭐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두 석대씩 움직인다든지 야간에 몰래 대여섯 대씩 쌀 같은 거 뭐 이런 필요한 것들 조금씩은 움직인다고 해요.
북한은 최근엔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는 자국 선수단을 버스 두 대에 나누어 태워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통해 중국으로 들여보낸 뒤 베이징을 경유, 서우두 공항에서 비행기로 카자흐스탄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중국은 또 고려항공의 평양과 베이징 노선 주 3회 운항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민항 당국은 23일 고려항공에 대해 3월 26일에서 10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평양 베이징 노선 운영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계절별로 정기 항공 노선 운항 신청을 결정하는데 고려항공과 함께 평양 베이징 항공편을 운영했던 중국 항공사 에어차이나는 아직 북중 노선 재개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와 인테르팍스 통신은 지난 18일 블라디보스토 국제공항 관계자를 인용해 오는 25일과 28일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에 운항이 예정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들 여객기나 이번에 베이징을 다녀온 고려항공 여객기는 해외에 남아있는 북한 주민들을 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임시 편성된 특별기라는 관측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첫 여객기 운항이 북한의 국경 전면 개방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국통일부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 보고에서 북한의 동향을 제한적 국경 개방으로 평가하면서 전면 개방 동향과 국제기구 직원의 북한 복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21일자 노동신문에 전 세계 신종 코로나 확진자의 급속한 확산세를 다룬 기사가 크게 실렸다며 북한이 전면 개방에는 아직 신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면 개방하려고 했다면 카자흐스탄 가는 선수를 고려항공으로 옮겼겠죠. 아니면 베이징 평양 간에 여객열차를 이동을 했든지. 그럼 한 번에 가는데 여러 번 갈아탔잖아요. 이제 열기를 했는데 전면 개방은 미루는 것 같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개방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 같고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신종 코로나 상황 외에도 북한이 외부 문화 유입을 강력 차단하는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전면 개방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과 평양 문화업 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사상과 문화를 차단하고 배격하는 데 주력해왔고 이런 노선의 변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은 북한 당국이 여전히 주민들을 통제하고 특히 이제 사상, 문화 유입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당분간 국경의 전면 개방은 어렵고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인적 교류, 관광 개방의 가능성은 이제 열려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선택적이고 전략적으로 국경 개방과 대외 교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제난을 완화하기 위한 북중, 북러 무역 확대를 겨냥 국경 개방을 부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통일부는 국회 외통위 보고에서 북한이 최근 식량 상황을 안정화시키고자 노심초사하고 있고 북중 교역은 신종 코로나 이전의 85% 수준까지 회복했지만 최근 가발 등 위탁가공 수출의 성장이 둔화하며 회복세가 답보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로 빚어진 고립 심화를 탈피하고 반미연대를 구축하려는 외교활동 차원에서도 개방과 교류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와 북한 간 밀착이 빠르게 강화되고 이해관계 조율이 덜 된 북중관계가 이를 뒤따르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북한이 중국보다 인적 교류를 포함 전반적인 교류 재개에 더 적극적인 상황이지만 중국도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맞서 북한과의 관계 수준을 더 높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러가 또 너무 많이 써가는 거에 대한 견제도 필요한 거고 한미협력 강화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북중 카드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하고 근데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후로 해서는 조금 더 북중 간의 교류 수준 높아질 거라고 보여요.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북중 간 인적 교류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 국경 개방 이후 재개될 모든 종류의 인적, 물적 교류 과정에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 규범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밝힌 가운데 미국 공군의 통신 감청용 정찰기 RC-135V 리벳 조인트가 한국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오셔너 등 X 계정은 리벳 조인트가 한반도 시각 22일 오후 5시경 한국 수도권 상공을 비행한 항적을 공개했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전자 정보와 통신 정보를 수집하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정찰기입니다. 앞서 북한은 24일과 3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리벳 조인트가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해 정찰에 나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용기들은 항공기 식별 표지인 트랜스폰더를 켜고 운항하면서 민간 군용기 추적 계정 등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상당수 군용기들이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 만큼 민간 추적 시스템에 포착된 항공기 수가 모든 정찰 자산의 실제 출격 횟수를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통보와 관련해 필리핀 정부가 자국 인근 상공을 지나는 항공기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항공고시보를 발행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할 추진체가 낙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과 시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필리핀 민간항공청이 22일 항공고시보를 통해 자국 인근 항로를 지나는 항공기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등에 게시된 항공고시보에 따르면 필리핀 당국은 북한의 발사체가 낙하할 것으로 추정되는 필리핀 동부 상공을 비행 주의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동쪽으로 약 700km, 한국 제주도를 기준으로는 남쪽으로 약 200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시간은 2023년 8월 24일 0시부터 2023년 8월 31일 23시 59분까지로 안내됐습니다. 고시의 목적은 즉각적인 주의와 비행 전 정보 게시, 비행 운영상 필요 등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한 특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각별히 주의해야 할 5개 비행구역의 좌표가 표시되기도 했습니다. 항공고시보는 항공기 조종사 등에게 비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알림체계로 각국 항공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항 활주로의 폐쇄나 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상태 등의 정보가 담기며 이번처럼 군사활동이나 우주 비행체 발사와 관련한 내용도 고시됩니다. 따라서 필리핀 민간항공청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가능 시간과 추진체가 낙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로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항공고시보를 발행한 것입니다. 한국국립해양조사원이 22일 게시한 일본 해상보안청 제공 항행경보사항을 보면 북한의 1단 로켓의 낙하 지점을 전북 군산에서 멀리 떨어진 한반도 서해 바다로 추정했고 위성 덮개인 페어링과 2단 로켓이 각각 제주도 서쪽 먼 해상과 필리핀 루손 동방 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 당국은 2단 로켓의 자국 인근 해상 낙하에 따른 위험성을 각 항공 관계자 등에게 전달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현지 시각 22일 일본 해상보안청이 북한으로부터 24일과 3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통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올해 중국에서 위스키와 와인 등 고급 주류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국이 고급 주류를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사치품으로 규정한 것과는 달리 중국이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의 올해 대중국 고급 주류 수입액은 약 550만 달러입니다. 중국 해건총사의 북중무역 세부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북한은 위스키와 보드카 등 증류주 약 355만 9천 달러어치와 와인 194만 9천 달러어치를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이는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기록한 증류주 수입액 328만 달러와 와인 수입액 96만 달러, 즉 전체 고급 주류 수입액 424만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비교하더라도 북한의 고급 주류 수입액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2019년 고급 주류 수입액은 1,274만 달러로 올해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1년 총 수입액이 649만 달러와 228만 달러를 기록한 2018년과 2017년의 월 평균 수입액은 올해보다 적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2019년 수준에 근접하는 것은 물론 2018년 수입액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북한은 총 7종의 증류주를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이 중에선 위스키가 212만 4천 달러어치, 양으로는 13만 3천 리터가 수입돼 다른 주류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이어 108만 6천 달러 수입액을 기록한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와 수입액 27만 6천 달러의 기타 증류주가 각각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밖에 중국 백주와 보드카가 각각 7만 1천 달러어치와 7만 달러어치가 수입됐고 리큐르 코디얼과 진 제네바가 각각 수입액 3천 달러와 543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와인의 경우 2리터 이하 용기에 담긴 포도주 163만 7천 달러어치가 북한으로 유입됐으며 2리터 초과 10리터 이하 용기에 담긴 포도주가 수입액 30만 달러로 2위에 올랐습니다. 또 스파클링 와인으로 불리는 발포성 포도주가 수입액 1만 2천 달러로 전체 와인 수입액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종합하면 북한은 최근 7개월 동안 10종의 고급 주류를 중국에서 사들이며 약 550만 달러를 지출한 것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2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에는 이런 종류의 상품은 보통 외국인 관광객이 호텔에서 찾는다고 여겨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이 전혀 없는 만큼 외국인보단 분명 북한 내부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It's also interesting because those kinds of products we've usually thought of as going to foreign tourists, you know, for the hotels.
브라운 교수는 요즘 엘리트층은 물건을 수입해서 더 비싼 값에 팔아 큰 이익을 남기는 사업가들이라며 그런 부류의 사람들, 즉 성공한 사업가들이 주류를 구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eah, I guess one thing he could be doing instead of giving pay, you know, reasonable amount of pay.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합리적인 금액의 급여를 정권 내 인사들에게 주는 대신 주류와 같은 선물을 더 많이 줄 수도 있다며 최근 주류 수입의 급증 배경을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고급 주류 수입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한 대북 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의 사치품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어 2016년 채택된 2270호와 2321호를 통해 다시 한번 대북 사치품 거래 금지 규정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층이 사치품으로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국제사회 우려가 반영된 조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은 대북 제재 규정에 적용되는 사치품 목록을 정리해 발표했는데 여기에 위스키와 와인 등 고급 주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2009년 주류와 화장품, 시계, 악기 등 총 13개 품목을 사치품으로 규정하면서 주류에 대해선 증류주와 와인이 거래 금지 대상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또 싱가포르 정부는 앞서 북한에 주류를 판매한 자국인을 형사처벌했으며 네덜란드 정부는 북한으로 향하던 보드카 9만 병을 자국 항구에서 적발해 압류한 바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 상당수가 주류를 사치품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은 사치품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일부 유엔 회원국은 물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도 특정 물품의 사치품 여부를 놓고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류에 대한 논란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고급 주류 수출을 문제 삼자 중국은 서한을 통해 주류는 북한으로 수출이 금지된 물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고 안보리 대북결의는 전문가 패널에게 사치품 범위를 해석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이 이 같은 논리를 내세울 수 있는 근거는 안보리 결의가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치품이 요트와 고가 차량, 귀금속, 여가용 스포츠 제품 등 10여 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안보리는 사치품과 관련한 조치를 결의에 포함시킬 당시 구체적인 추가 사치품 목록은 각국이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이 목록을 만들지 않는 것은 물론 북한에 허용되는 사치품 범위를 다른 나라보다 더 넓게 잡으면서 고급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미국 측 대표로 활동한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과거 BOA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리는 사치품에 대한 대북 수출을 금지하면서 각 회원국이 사치품을 규정해 목록을 만들도록 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China doesn't implement the letter or the spirit of the resolutions.
이어 중국은 결의 채택 당시 만들어진 안보리의 목록에 포함된 사치품만을 사치품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제재 결의의 문구는 물론 결의의 정신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회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중국 정부의 중국의 대북 주류 거래에 대한 입장을 문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 2천여 명의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기독교인들과 시민사회단체 탈북민들이 최근 2,600명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미국 시민연합을 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민연합은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과 워싱턴 등 5개 도시에서 매주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기도 행사를 여는 통일광장 기도회 연대, 탈북민 자유연대 등 여러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연합을 주도한 워싱턴 통일광장 기도회 이중인 목사는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는 건 생사가 걸린 매우 시급한 문제라면서 미국 시각으로 23일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그냥 온 게 아니고 정치범이 돼가지고 굉장한 그 이 아우슈비츠 같은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 북한으로 북송된다라는 의미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거든요.
이 목사는 현재 중국 구금시설에 수감 중인 탈북민 규모를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한 결과 유엔이 추산한 2천여 명보다 많은 2,600여 명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의 북송이 임박했다는 경고음을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려항공이 이날 3년여 만에 베이징행 운항을 재개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 기간 봉쇄됐던 북중국경이 다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탈북민들을 송환하는 건 시간 문제란 것입니다.
강저 아시안게임 이전에 좀 미국과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해서 우리가 이들을 안 보내겠다. 이런 좀 상황을 만들려고 저희가 이번에 이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23일 기자회견은 한국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운동을 주도 중인 에스더 기도운동의 이용희 공동대표, 미국 내 탈북민 대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의 보좌관 등이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 목사는 전했습니다. 이 시민연합에 동참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도 이날 BOA에 단지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무고한 탈북민들을 사지로 다시 보내는 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만 허용하면 탈북민 모두를 자국민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중국이 수용하도록 미국과 한국이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특히 미국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북송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at we need to be more aggressive. We should sanction any officials that are involved in the repatriation.
중국이 강제 북송을 끝내지 않으면 당장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엘리자베스 살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주 VOA 인터뷰에서 지난 두 건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모든 국가에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관리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임박했다고 경고하며 국제사회가 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특히 지난주 한 행사 연설에서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강제북송 진상규명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내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거의 매주 시위를 열고 중국의 북송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에 31개월간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는 최근 서울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불쌍한 북한 동포들은 자기 스스로 생존권을 지킬 수가 없기에 우리가 옆에서 지켜줘야 합니다. 이것이 인도주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골육 친척들, 내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사망길에서 건져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탈북민들에 관한 입장을 바꾸겠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류펑이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지난 17일 강제북송 중단에 관한 회의에 질의해 중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법과 국제법, 인도주의에 따라 중국으로 불법 입국한 북한 주민들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해왔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앞서 회의에 관련 논평에 우리는 잠재적으로 수백 명의 북한인이 중국에 억류돼 있으며 국경이 다시 열리면 강제 송환될 것이란 보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정기적으로 중국의 이러한 사례를 제기하고 중국이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 1967년 의정서,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평양 흐리고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포 흐리고 가끔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29도. 신의주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32도. 강계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32도. 희천 흐리고 가끔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주 흐리고 가끔 비 소식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4도, 낮 최고기온 29도. 개성 흐리고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28도. 사리원 흐리고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 흐리고 가끔 비 소식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2도, 낮 최고기온 25도. 신포 역시 흐리고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26도. 장진 흐리고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2도. 해산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7도. 원산 흐리고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25도. 평강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26도. 청진 흐리고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7도. 선봉 흐리고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29도. 삼지연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2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처리수 방류 방침에 대해 자국 주재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순회이동 부부장이 다루미 히데오 일본 대사를 초치해 일본의 방류 결정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순 부부장은 또 일본이 24일 방류를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중국 정부는 중국의 해양 환경과 식품 안전, 중국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루미 대사는 일본이 오염수 처리수 방류 결정에 대해 성실하고 신중하게 해명해왔고 결정의 과학적 정당성 역시 매우 투명하게 설명해온 점을 순 부부장에게 강조했다고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다루미 대사는 또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검역 강화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조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중국은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가 쿠릴열도 인근에서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22일 밝혔습니다. 해상자위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 해군과 캐나다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하는 노블 치누크 연합훈련이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훈련 지역은 쿠릴열도 동쪽에서 일본 간토지방 남쪽 해상으로 미 해군 7함대 소속 유도미사일 구축함 벤포드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탑재 구축함 휴가함, 캐나다 해군 호위함 오타와함 등이 참여한다고 해상자위대는 밝혔습니다. 해상자위대는 또 이번 훈련에 대함전과 함재기 이착륙 훈련 등이 포함되며 훈련의 목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쿠릴열도는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그동안 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빚어온 곳입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5월 쿠릴열도에서 고성능 지대공 미사일을 동원한 방공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과 마찰을 빚어온 남중국해 자국 전초기지에 대한 보급작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 남중국해 태스크포스는 22일 성명에서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 전초기지에 대한 보급품 전달이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급작전 중 중국 해안경비대와 해양민병대의 차단과 괴롭힘, 간섭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경은 지난 5일 남중국해 내 전초기지에 보급품을 지원하려던 필리핀 해경 함정에 물대포를 발사해 이를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 해경은 필리핀 측의 이번 보급 작전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류더진 해경 대변인은 필리핀 보급 선박과 해경 선박학 두 척이 허가 없이 해역에 진입했지만 대규모 건축 자재를 싣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음식물 등 필수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세컨드 토마스 암초는 필리핀 해안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으며 필리핀은 1999년 이 암초 위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탱크 상륙용으로 사용했던 시에라 마드레함을 정박시키고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2일 개막한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일제히 브릭스의 영향력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날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아프리카는 거대한 기회와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제공한다면서 포럼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영상 연설에서 브릭스의 구매력이 주요 7개국을 능가한다며 평등과 파트너십 지원, 상호 이익 존중 원칙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 브릭스의 미래지향적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8월 24일 VOA 새벽 방송을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